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야곱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 형과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는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형을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잘 걷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느라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고 흙과 먼지로 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을 본 형 에서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결코 동생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형제들의 관계들도 특별하지만 쌍둥이는 형제들이 갖지 못하는 남다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모습을 해피엔딩으로 맺어주셨습니다. 형과 헤어진 야곱은 세겜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밭도 사고 또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제단의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의 이름이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세겜 땅에 오기까지 야곱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했고 그것이 그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어머니 리브가와는 생이별이었습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자기보다 더 계략적인 외삼촌을 만나서 7년 동안 봉사하고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을 더 일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고생해가며 가는 일은 그래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해보았던 일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군생활 3년 동안 죽을 고생했던 남자가 그 생활을 다 알고 다시 한 번 더 군대를 간다든지 7년 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한 주부가 그것을 다 알고서 다시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외삼촌에게서 10번이나 자기가 받은 봉급이 자기의 일에 형편없이 못 미친다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짐이자 숙제로 남아있던 그 형과의 만남도 잘 해결하고 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큰 풍파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그 세겜 지방의 추장, 그의 이름도 세겜인데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야곱의 집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디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의 아버지 하모를 내세워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참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 특히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당신의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사돈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의 다른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사람들이 서로 겹사돈을 맺으면 당신은 이곳에서 사업도 하고 재산도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야곱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외국인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주권, 아니 시민권을 주겠습니다. 그것과 또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이 저지른 그 일을 무모하려는 술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서로 한 민족처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인데 당신네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특별한 구분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거룩한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하몰과 세겜은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 야곱 가문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야곱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세겜 성읍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대복수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할례를 받은 후에 3일째가 가장 아프다고 한 그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동도 잘 하지 못하는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그 이래 야곱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재산도 빼앗아오고 짐승도 끌어오고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마저 전리품으로 잡아왔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방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세겜에서 이 사건은 단지 성윤리나 한 가문과 한 지방 간의 복수와 갈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신앙의 출발지, 즉 그의 신앙이 이제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 땅의 가장자리인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착지인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가나안 땅 끝자락에 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던 그 34장의 9절 10절이 그 34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은 경치가 아름답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자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경제와 문화, 관광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유혹합니다. 우리랑 잘 어울려 지내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끝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몰의 말을 고시조로 표현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이방원의 하여가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좋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하여가가 아니라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하십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만수산의 드렁칙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얽혀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때 하여가를 부르며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단신가를 부르는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상황은 사면초과와도 같았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당한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과 재산, 여자와 아이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왔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성읍의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야곱 집안을 쳐들어오면 야곱 집은 끝입니다. 아니 한 성읍의 사람들만 힘을 모아서 쳐들어와도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급박한 때에 형이 있는 세일로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외삼촌이랑 함께 거했던 바단 아람으로 갈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잊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야곱은 자기가 누워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 삼아 세우고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단심가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는 성전의 시대나 제사장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무슨 웅장한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보다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자신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십일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고대의 십일조는 율법과 과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일조의 시작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표현이었지 그것이 무슨 율법이나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것이 무슨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입니다. 야곱은 이런 약속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세겜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겜의 가치관을 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유형입니다.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말씀에 매달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마치 이 장면은 우리나라 1960년대에 그 시골에서 도시로 그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설이나 추석에 고향을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일하던 그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퇴근 후에 술 먹고 도박하고 하다가 집에 조금이라도 선물을 사들고 가려면 한동안 그것을 끊고 평소에는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더라도 그 작업복을 벗고 또 평소에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도 그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설빔, 추석빔의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귀향은 명절의 귀향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하여가를 부르는 삶을 살지 말고 단신가를 부르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결과 그 제사 지낼 때의 정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그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 옷에서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가치관을 뜻, 그 문화와 가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 지방의 문화와 세겜 지방의 가치관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하여가의 인생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 중의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깨달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자기 부모에게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기보다 덜 배우고 가진 것도 적고 사회적인 영향도 더 적다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무시하지 않는 척 하면서 외면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왔다는 그 부모님의 삶의 무게에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별로 의식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불현듯 적은 봉급에도 불평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아내 또는 서로 맞벌이하면서도 신세 타령하지 않고 한 인생을 걸어가는 은혜가 그토록 고맙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나가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인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남편이 참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지전처럼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들이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나온 삶들이 한 줄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숱한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에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인생을 낭비하며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단신가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집안 안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여러 그 우상의 신상들은 물론이고 귀에 귀걸이, 이 귀걸이 같은 것들은 장식품이 아니라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부적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겜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올 때 가져왔던 드라빔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방 신상이나 귀걸이들, 그것이 무엇든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전부 이방 신상이요 귀걸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나는 단신가만 부르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여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 야곱의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전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의 성읍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집안이 힘이 세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가 너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또 도로 당할까봐 겁이 났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해주셨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총명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의 장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자신을 만나주셨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자랄 때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학교 한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도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화 내용인즉 그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자던 생각이 참 많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한 한해 선후배 사이였는데 그 불교재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불교반 반장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지 못한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교회 와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 제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대학 그 교회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자랐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그대로였지만 속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 구조가 참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옛날 생각을 했는데 참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지. 여기는 내가 눈물을 뿌려가며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많이 울었던 곳이지. 여기는 내가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도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도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고 버텼던 곳이지.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은 소명받은 장소지.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야곱도 처음 떠날 때의 장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세월들이 다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례를 치르고는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뜻이 그 알론 바구시라는 단어 앞에 숫자 작은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그 이자의 뜻이 있는데 곡함의 상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유모의 주인인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몸종에 불과한 유모가 죽었을 때는 야곱의 온 집안이 애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그 드보라 앞에 작은 글자로 시옷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창세기 24장 59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의 유모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약 12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다가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정하고 그와 함께 돌아올 때에 그 가족들이 리브가만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쉽고 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지 그의 유모를 딸려서 보냈습니다. 몸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름이 밝혀지고 온 집안 사람이 슬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은 야곱 집안의 산 증인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 동행했는지 중간에 라헬이나 레아가 출산을 할 때에 거기로 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이 자라는데 이 여인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미미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게 여겨지고 또 미천한 존재로 느껴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사면초가에 빠져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그 말씀하셨던 것을 되새겨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밧단 아람에서 처음 내 말 듣고 바로 여기로 온 거랑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방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꿈치를 잡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람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세월이 지나면 자녀들보다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배움의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져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언제나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크심에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시고도 언제나 네가 나를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총회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후손들을 영원히 내 백성 삼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땅을 자신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후손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재산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보신 표현 아닙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전능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분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아 나는 네게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하여가를 부르는 인생을 살지 말고 단심가를 부르는 삶을 살아라. 나 하나만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격해서 야곱이 한 행동을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돌 기둥 하나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곳에 웅장한 그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좋은 성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벳엘에서 서원을 갚은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자기의 마지막 아들의 출생과 아내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난산이어서 둘 다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살고 엄마는 죽게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유대인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밑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 지으려고 했습니다. 엄마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한 번도 먹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 결국 젖 동량에서 키워야 합니다.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겪을 여러 슬픔들을 생각하니까 엄마로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논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이 아이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 오른, 오른편 이런 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이 함께 나올 때 서로 반대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른쪽, 오른편, 오른 이런 말만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왼손은 의롭지 않나요? 힘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보다 양손으로 붙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전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줄 테니 너는 굳세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너와 동행할 터이니 너는 담대해도 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또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내고 에델에 머물 때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야곱이라고 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전체 12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그가 서모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와 첩 또 종들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첩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산을 물려줄 때에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유산의 3분의 2를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에게 3분의 1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더 공고히 하고 싶었는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장남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다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계신 헤브론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이삭도 1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문에서 나이가 많다는 그것은 충분하다, 배부르다의 뜻입니다. 이삭은 여러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누구나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이의 배부름의 정도는 다 다르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의 정도의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거했던 그 헤브론의 뜻이 교제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해 단심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배를 부르게 해 주심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여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이 아닌 영혼의 궁핍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은 배부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는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이 시가 이렇게 읽힙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바딴 아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믿음의 족장 야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세겜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발꿈치를 잡아 남을 넘어뜨리던 먼 젊음의 야망의 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야곱이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려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가정에 그렇게 아픔이 많았나 보다.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을 베델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족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겜에 안주하려고 했던 야곱이 베델로 헤브론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은 그가 신실했기 때문이거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임을 확인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더 화려하게 보이는 하여가 더 다양한 하여가를 부를수록 나의 가치는 높아지고 영향력 있게 사는 것인 줄 알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불러야 할 본질적인 노래는 단 한 곡의 단신가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현장을 베델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세겜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거든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더 상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혜롭고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허락한 복이 우리 가문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